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쉴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까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이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은 참 우리 인간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어떤 연약함이 있는 거냐?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두려운 일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자기 이렇게 움츠러들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 보호 기제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미리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는 실패가 들어와서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않게 되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크고 작은 성을 이렇게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여리고성, 함께 읽었던 여리고성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정탐꾼 두 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과 특별히 여리고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발굴된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여리고성은 크고 굉장히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현장을 가보면 여리고성의 크기가 축구 경기장 한 4배에서 5배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학자들은 그 성의 둘레가 600에서 7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인의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으로 몇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도는 거니 약 15분? 넉넉잡고도 20분이면 성을 한 바퀴 돕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성에 약 2,000명 내지 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거대한 성이야 이렇게 일컫는 것은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지형학적인 굉장한 장점과 또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그 요새 때문에 여리고성을 거대한 성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냐? 그 유대 광야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유대 광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가면 지금도 저희가 가면은 그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래서 천연 용총수가 펑펑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탁 들어가면 그 메마른 유대 광야를 버스를 타고 저희가 북쪽에서부터 내렸는데 광야를 메마른 사막지대를 지나고 나는데 한참을 달려도 달려도 돌과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서면 뭐가 보이는 거뇨? 종려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정도로 숲을 이루면서 종려나무가 보이는데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요. 한 나무에 적게는 40kg부터 1000kg까지 열립니다. 이 1000kg이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종려나무 한 그루면 1인 기업가도 갔다 갈 정도로 경제적 자립과 식량 공급의 굉장한 주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이렇게 뒤로 감싸고 유대 산지가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공격할 때 뒤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산지가 험악하고 유대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진치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앞으로는 평지여서요. 적군이 멀리서 오는 것까지도 여리고성에서 딱 보면은 감지가 될 정도로 여리고성은 앞에는 평지가 놓여 있습니다. 지형적 이 이점과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 기술을 이용해서 이들은 견고한 이중 성벽을 짓습니다. 내벽은 어떻게 지었는군요? 5cm 정도로 돌로 쌓고 그 위에 2m 두께로 7m 되는 벽돌로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벽은 그 외벽의 두께보다 더 두꺼운 4m 정도로, 두께가 4m면 여러분 1차 왕복 고속도로 정도 됩니다. 그 두께만큼 두꺼운 벽, 두껍게 10m 정도의 높이로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벽과 내벽 사이를 건축용으로 글라시스라고 해서 약간 비탈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적군이 외벽을 타고 넘어오다가 내벽으로 들어가려면 그 경사진 곳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위에 있다가 돌과 화살로 그곳에 전멸시키는 킬존이라는 글라시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통일 국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였는 거니? 도시가 국가를 형성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은 샌드위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려면 더 높고 더 견고하게 뭘 쌓을 수밖에 없는 거니? 여리고 그들의 성을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다 보면은 수많은 성들을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니면서 보고 관찰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들은 견고하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쌓아갈 때, 이 정도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자부할 때쯤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실 때 요단강을 걸는 때 요단강이 마르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두 왕을, 아모리 두 왕들을 치고 자신들을 향해서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 성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군요?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라합이 한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인데 하반절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기서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강과 담이 물처럼 녹아내린다, 아니면 촌농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떨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군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극도의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안전하다고 일컫는 자신들의 성 안에 더 꼭꼭 숨어버립니다. 속으로는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에게는 튼튼한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저들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튼튼한 성벽이 있고 천연적으로 솟아나오는 물이 있고 양식이 있어. 전쟁에서 물과 양식이 있으면 문을 잠가놓고 기다리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넘보지 못할 거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뭐하고 계신 거니?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이 정도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 정도면 우리는 평안해 라는 우상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마치 이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너희 인생이 안전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통장 잔고가 두둑하고 평수 넓은 서울 아래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장치를 내놓으면 우리 인생은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의 노후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좀 더 높고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안전한 성 안으로 우리 자신들을 꼭꼭 가둬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도록 안전하다고 맹신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돌 하나도 그 위에,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면 우리 인생이 안전할까야 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속삭임에 매일매일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안전한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매일매일 쌓고 쌓고 세상의 것들로 견고하게 쌓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그 안전이라고 맹신했던 그것들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보여주셨던 것은 이러한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보여주셨던 건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결국 너희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 그것은 헛된 우상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처럼 이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그들만의 안전이라는 우상에 갇혀있는 여리고 백성과 대조적으로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2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 정탐꾼들이 가서 제일 먼저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라합이라는 여인 앞에 딱 굳이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 이 기생을 라합이 성전 창녀였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요세푸스는 여관 주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생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조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나라는 그 뜻이 가늠하다, 음행하다, 음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라합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란 단어는 명백히 몸을 파는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매춘부의 삶을 살았던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이 여인이 어떤 집에 살고 있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합이 그들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죠?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살았던 집을 학자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글라시스라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킬존이라는, 바로 라합이 이 당시에 빈민층들은 그 킬존이라는 글라시스 지역의 외벽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그녀의 인생, 그녀의 집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리처드 복금은 성서의 연인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란 여인을 일컬으면서 가장자리 여인이고 경계선에 서 있는 여인이다. 즉 여리고의 든든한 삶의 든든한 성의 중앙부가 아니라 가장 적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최전방이자 경계선 사이에 서 있는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리고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한 주변부 인생, 가장자리 인생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라합의 삶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셨다면 가장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이 여인이 하는 놀라운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라고 수없이 말씀했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인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10절 말씀 저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들었다라고 오늘 라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만 들었나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고 여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갈래로 정확히 나누어집니다. 여리고 복성은 자신들 스스로가 건축해놓은 안전하다고 느꼈던 성 안으로 더 깊이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비천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이퇴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주파수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저희 인생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완도입니다. 완도는요, 우상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동네 유지셨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정말 손가락질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우상이 심한 그 동네에 아버지는 참여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실패하고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예수 믿더니 망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20대 초반입니다. 삶이 비참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집안에 빚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인생의 고난은 참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휘몰아쳐 옵니다. 저희 동생들이 암이라는 질병으로 지금 현재 선교사 나가 있는 동생은 몇 차례 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삶이 너무 공고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기초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이 정도면 평안할 거야 라고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으면은요,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튕겨져 나갑니다. 나에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삶에 위태하고 두렵고 낭망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배가 부르고요. 의지할 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던 이 라합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호와는 위로도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땅으로도 뭐다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 라는 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공고하여 있고 힘이 들어 있고 낭망하여 있는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며 달려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한 이 여인의 고백은 엄청난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탐꾼들의 숨겨줍니다. 잡히면 자기의 자신들의 가족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 거냐?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 속에서요, 라합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 내 친척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 정탐꾼들에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뭘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즉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자신들의 친척의 모든 생명을 걸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곳에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헤세드 안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가족들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준 증표인 무슨 줄을? 붉은 줄을 창가에 매어답니다. 여기서요, 밧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인 거니?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티크바를 뭘로 많이 해석하는 거니? 소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시편 71편 5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여기서 소망이시오라는 단어가 티크바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단 것은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나악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자, 그가 오늘까지 어디예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즉 이스라엘 성막 안에,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구약의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났다가 한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나서 신약 성경에 와서 갑자기 이 여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구약 여기서는 끝이 났는데 갑자기 신약에서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대요? 살몬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살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나손입니다. 나손은 어떤 인물인 거냐? 민수기 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진군할 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을 때 진영별로 우두머리를 하나씩 뽑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민수기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손을 뽑습니다. 그러면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유다의 가장 지파의 우두머리격인 지도자였습니다. 자,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 가문의 아들인 살몬과 라합이, 이방 여인이, 기생이었던 여인이, 매춘부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뭐하고 있다고요? 결혼했대요. 아니, 아마 당시에, 이때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회를 발칵 뒤집힐 만한 역대 아마 스캔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자리 인생이었고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 여인은 어디로 들어간 거니? 십자가 구속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여인의 인생을 주께서 바꾸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만일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두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가 안전하다 했던 안정장치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라합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이요, 라합처럼 진멸당해야 했던, 헤렘 당해야만 했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어 삼아주신,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의 스캔들입니다.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강권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AI 시대가 되고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너희 인생이 이중으로 사회적 지위를 쌓고 돈을 쌓고 경제적 부를 이루고 좋은 집을 살아야만, 쌓아야만, 쌓고 쌓고 견고하게 견고하게 살아야만 너희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며 너희의 노년이 안전할 것이며 그래야 너희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비참해집니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소망을 두어라.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너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밧줄로, 보혈의 밧줄로, 구원의 밧줄로 동여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무너질 성벽에 너희 스스로가 숨으면서 안전하다라며 이중장치를 걸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땅의 삶에 터전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신 분들 계십니까? 요즘 저희 지난해도 많은 분들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울부짖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직장이 막히고 참담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전장치를 둬야지, 이 땅에서 든든한 성벽을 쌓아야지, 그래야 너의 노후가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내 인생 가운데 뭘로 동여매라고요? 소망의 구원의 밧줄로 동여매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의 밧줄로 동여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밧줄로 든든히 동여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했겠습니다. 무너질 세상의 성벽을 지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불거듭, 오직 참된 소망이신 예수 앞에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묶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고 스스로가 이중장치를 걸며 그 안에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헤세드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밧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의 밧줄로 묶기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으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소망을 오직 나의 하나님께 맡웁니다.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을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